57절까지 되어 있는데 5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오묘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 조는 자로, 잠자는 자로, 또한 말씀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깨어있고 이 말씀에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그리스도를 6개월 앞에서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 맞는가라는 영적인 회의감이 들었던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하였습니다. 네 가지 표적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의 죽음을 앞두시고 난 다음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의 죽음을 앞두시고 행하신 그 두 가지 표적은 제가 말씀드린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대답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 위치하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다름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된 사람의 눈을 떠 보게 하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은 특별히 한두 사람이 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그 동네 주민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떠보게 되는 이 표적은 맹인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는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우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에 다시 사는 이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죄인이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동일시 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그리하여 구속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확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그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죠. 우선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너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죠.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가 빼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하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 부분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드리시는 구속자로서의 자격과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적을 살펴봤지만 이 모든 표적들은 다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즉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참으로 믿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미 언급했죠.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의 믿음이 진성성을 갖고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유월절날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의 몸을 으타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으타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믿었지만 주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믿음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사탄에 속한 자다. 사탄의 종노로 한 자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믿었다라는 이 말이 반드시 진정성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다,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은 적어도 거짓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목격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정도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이적과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표적의 횟수가 적거나 혹은 표적이 강력하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표적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훨씬 더 강력한 표적이 행해졌을 때 믿어야만 됩니다. 도마처럼 정말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그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요구했다면 도마처럼 보고 난 다음에는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보다 더 강력한 이적이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새어지는 그것을 더 이상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죽음에서 썩어있는 거기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돌로 던져서 핍박을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표적을 요구했던 요구가 순수하지 못했다 하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표적은 믿음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표적 그 자체가 믿음을 갖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믿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고 또 저도 예전에 그런 헛된 기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절체절명의 문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딱 자신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때로는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획기적인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이 깨뜨려지는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초롱성과 같고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굳은지요. 웬만한 말로 설득당하지 않아요.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아는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무지와 완악함과 완고함이 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부자는 항상 먹고 쓸 것이 풍족했습니다. 늘 풍요로웠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이것을 먹고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게 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그래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좀 찍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러면 내가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 명에게 이런 사실을 증언해서 나처럼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들어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요청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예상과 기대는 빗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제대로 된 설교인가라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매끄럽고 정말 유려한 그런 말로 정말 멋지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묘한 섭리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요,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팍해 되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다수간 그 일에 수고하면 우리가 50% 일하면 하나님께서 50% 보태주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도 6일 동안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목회자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 없이 6일 동안 전혀 말씀에 대한 기도도 없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 늦게까지 주무시고 자지 않고 밤까지 뭐 이것저것 일하시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질동 말동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리는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물론 2층에도 몇 분들이 계시지만 똑같은 목회자 밑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돌아가면서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제 아내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바위 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주어져도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정보가 들어오려면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안에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카톡으로 뭐 한글을 보내면 이거 못 읽겠다 그러잖아요. 왜 못 읽죠? 머리가 나빠서 못 읽습니까? 한글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안 깔아놨기 때문에 못 읽으시는 거죠. 영적 감각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수납의 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12장 37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왜 못 믿었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그냥 깨달음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 중의 표적이요 표적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다양한 표적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제가 예로 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한 것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항상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썩어 부패하고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눈을 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사실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게 되고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적,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했죠. 자,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그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면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했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역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도 돌이 막혀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도 돌이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에도 수건이 쌓여져 있었는데 나사로도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배옷이 개켜져 있었다. 그죠? 누에 꼬치가 쏙 빠진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역시 나사로도 배옷으로 붕대로 감아 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죠. 이런 면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만 되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을 당할 수 없는 불멸의 상태로 부활했습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런 면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부실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 중에 표적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은 여전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이것보다 더 보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등이 그 공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재판 관할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치, 종교, 사회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를 보시면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계속 그냥 두고 보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한 번도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왜 그들은 갖지 못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요? 그 다음에 떼어내야 되는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57절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지명 수배령까지 내렸고요. 12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인멸하고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불신앙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뭘 섬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은 뭘 섬기죠?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 배를 섬겨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종교성의 만족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 높이기 위함이든지 여타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체계를 기반으로 이익을 얻었던 자들이거든요. 유대 종교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요 근거요 터전인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실컷 가르쳐 놓았더니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지를 않나.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로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럴듯하게 설교도 합니다. 무슨 교계에 뭐 내놓으라는 지도자처럼 행세도 하지요? 무슨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아요? 병도 고침 받았다 그러요. 그러고 뭐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왜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요?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또 하나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우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월절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는 때였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임하게 되어지면 한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불어나고 최대 10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까지 역사책에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이런 표적을 만약에 주님께서 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믿을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가 지켜보다가 그 메시아 운동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치게 되고 급기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성전과 땅까지 잃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48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라고 말할 때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런 우려는 단지 그냥 기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포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를 넘어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종교 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자치 의결 기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자치권까지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메시아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권리들까지 그 다음에 성전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논리죠?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 다수가 사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다윗의 장군 요압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여서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논리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요. 그래서 심각한 무슨 그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 문제든지 아니면 기업의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총수가 어떻게 합니까? 오다를 딱 내려가지고 한 사람을 속죄양으로 지목해서 네가 이번 건은 네가 좀 다 뒤집어 쓰라. 그래 네가 한 10년 정도 징역살이하고 나오면 내가 한 네 평생이 아니라 네 자자손손 먹고 살 수십억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자신이 속죄양이 되려고 하기보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노련한 정치가답게 가야하는 사내들인 공의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처럼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말 오묘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호의를, 선의를 최고의 악의로 바꾸는 이런 능력을 모리아가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두 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적이 되든지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에 있으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시든지 그리스도를 죽으십시오. 둘 중 하나 결단하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능하지도 않은 시도는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데 영혼을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노골적으로 아니할 말로 나 못 믿겠다라고 하셔야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득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는 것처럼 행사를 하시는데 마음속에는 온갖 의문과 질문이 다 생겨나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맞지 않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인생 전반을 다 보내시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미온적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그냥 토해서 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우리 심령에 주어질 때마다 복음의 싹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나는 못 믿겠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지 못하시죠. 그러나 심령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이 느껴져요. 조심하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고 사도 요한이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한 주체가 가야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탐욕에 목말랐던 이 가야바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 말을 특별히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안수하도록 하고 그 죄가 전가되도록 해서 그 짐승을 속죄제로 바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특별히 대속죄일 날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한 양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놓아보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일에 종사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에 그가 수종들게 된 거예요. 물론 당시 가야바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의식하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깨와 모략을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서 이 일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게 되어지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신들의 밖으로도 날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우려감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건의 주동자인 주요 인물인 예수만 잡아 죽이면 메시아 운동은 그냥 다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전한 정치적인 논리와 모략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야바가 한 일은 실제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 셈이에요. 49절과 51절에서 두 번에 걸쳐 가야바를 가리켜 그 해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윤번제로 매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책무를 맡았는데 그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그 해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그렇게 하면 한 지도자가 계속 바뀌면 그들을 통한 간접 통치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은혜의 해. 여러분들 희년을 아시죠? 7년씩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50년 희년이 되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도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던 소유물도 다 돌아오지요. 바로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는 진정한 구속이 일어나는 바로 그 특정한 해의 재상이라는 뜻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해의 재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야바가 한 일은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긴 했지만 실제로 진정한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속죄 제사로 드리는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그들의 저항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죽음을 통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거짓 대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정한 구속 사역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관원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지혜로서 이 세상으로도 발원되는 그런 지혜와는 성격이 다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는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이 세상 통치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배척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배척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나도 좀 철학책 좀 읽었다고. 나도 좀 역사책 좀 읽었다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분들도 보시면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무슨 어떤 이성적인 거, 뭐 어디 좀 본 거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몰라서 묻는다기보다 사실은 올바르게 전파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는 방식으로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미나 가보시면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몰라서 묻는지 아니면 강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지 그분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장황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경향성이 다분하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몰라요. 최선의 선택을 해도 그러나 최악의 결과를 거두어들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하지요.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결단이라고 결단도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과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최선의 결과입니까? 삶은 꼬이고 엉켜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손들고 옵니다라고 말하면서 항복하는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제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좀 없이도 괜찮아요. 남보다 좀 늦대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시고 항상 더 좋은 것, 더 고룩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반대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이런 완고한 반역행위를 역이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 관원들은 죽음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서 너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우시는 대속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정말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죠? 복음에 헌신한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휘둘립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과 관용으로 예의와 범절로 대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줍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그저 긁어모으고 그저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에 자기 인생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인간다운 삶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곤하지요? 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제가 보면 참 정말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뭘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시게요? 그렇다고 하면 또, 아, 오늘도 공부하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힘써내 모든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 아이도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데요. 어제는 12시 반에 들어왔지만 토요일 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주일 밤 예배 딱 마치면 집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째도 공부하는데 6일 동안 느슨하게 살다가 제 7일째도 느슨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힘써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원했던 바를 손에 얹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받은 일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원리를 세상 관원들은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사탄의 세력들까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을 위한다고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적군을 위한, 물론 예수님이 적군은 아니지만 자신들로 봤을 때는 적군이죠. 적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기여하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논리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흩고자 하는 세상의 계획을 이용해서 도리어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수송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협박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입안한 법과 제도와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암울한 세대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서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와 위상을 누리고 그리하여 그것을 빌미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고 난 다음 AD 70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들을 보시면 무슨 그런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지요. 아무리 그 운명을 컨닝까지 해가지고 그 운명을 거슬려고 다시 시간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막 싸움도 벌이고 전쟁도 벌이는데 어떻게 되고 말지요? 결국은 그 처음에 봤던 그 운명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반드시 실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죠. 인간의 최대 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최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문제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책하지 않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참된 뜻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역사 가운데 실천되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신자로서의 삶임을 저희가 깨닫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혜로워져서 이 말씀의 참됨과 이 말씀의 신실함 앞에 오늘도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형편을 드러낼 때 우리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할 때 그 방향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영생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